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뭐 어떻게 보면 예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했던 이제 말씀이어서 예, 두 번째로 이 성경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용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게 대한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게 성경에서 아주 많이 말하고 있는 것임을 새삼 말할 필요가 없죠. 아마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특별히 용서란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읽었습니다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끝없이 용서하라. 다음없이 용서하라. 오늘 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그냥 너희들은 형제를 용서하고 하루 일곱 번이라도 내게 용서하고 회개하느라 하면 용서해라.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용서해라. 7, 7, 49, 490번. 뭐 우리가 한다면 큰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가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말 그대로는 쉽지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서대반 집사나 혹은 손양은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면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 번쯤 용서할지 모르지만 끝없는 용서를 계속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란 것은 일단 삶의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용서해야 하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이 용서를 이해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혹은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의미죠.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의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 얘기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에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는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 인격이 어떤 이렇게 훌륭하고 난 그러한 단계에 이르러서가 아니고 용서의 요청은 우리 밖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한 그 사실 이것이 우리로 용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용서할 삶으로 가게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자꾸만 아 나는 내 삶으로는 농사는 참 힘들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얘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 얘기는 두 번째시고 이 얘기의 핵심은 그렇죠. 용서에 대한 얘기를 오늘 몇 번 하시니까 이 윌리엄 블레이크라고 하는 영국의 그 시인의 시에 얘기를 몇 개를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의 구원은 돈이 없어도 되고 치르는 값도 없다. 그 구원은 죄를 지속적으로 용서하며 영혼 속에서 서로 지속으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오 보라, 살아있으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그러나 성스러운 야훼의 약속인데 즉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용서하고 그가 너희 몸속에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서를 끝없이 얘기하는 것은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에게서 그런 용서를 받았고 우리도 그런 부끄럽고 잘못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란 사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를 용서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런 용서 속에 살아갈 때 여호와의 용서가 우리 속에서 힘있게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우리가 복음서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할 필요 없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하는 것과 언제나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그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탕감받은 그 종이 하나님이 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자기에게 100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그를 다시 그 사악하게 대함으로 결국 그가 받은 1만 달란트의 빚이 다시 살아있게 되죠. 그 결과 결국 용서받지 못하는 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아무튼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한 것이고 용서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서의 힘은 언제나 그것 속에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란 것은 용서받은 사람들이 용서하는 공동체죠. 우리가 교회가 나는 용서받은 일이 없다. 나는 늘 어렵다고 한 사람은 교회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형제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진실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다. 가르마제프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의 죄란 것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범죄도 우리의 최후의 함정이 아닙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으로 가고 그 은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용서의 얘기를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와 형제들 사이에서 엮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런 의미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말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 다시 3절에 보면 너희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면서, 용서의 얘기를 하면서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죠? 그래서 이 얘기는 아마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개와 용서가 짝말이란 거죠. 회개와 용서는 하나로 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용서를 말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에게 용서가 바로 그런 화해, 회개의 얘기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이 뭡니까? 용서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마치 짓밟히게 되는데 그 용서가 회개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용서는 짓밟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사람에게 그 잘못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끝없이 용서를 말할 때마다 죄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회개의 얘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는 그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네가 그 형제를 그러면 그 사람이 들으면 즉 네 경고를 들으면 그 형제를 얻을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이름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묻고 또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라. 만약 그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한 지적을 듣지 않거든 교회 공동체에 말해라. 그리고 만약 교회 공동체가 그에 대해서 판결해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주 중요하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용서를 말할 때 용서는 언제나 회개와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은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가 있어야 한다. 요한은 하나님의 회개, 용서도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용서와 회개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용서가 회개가 없을 때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 유명한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는 그런 문제를 아주 깊이 다루고 있죠. 저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두 번 이제 봤는데 그 영화가 말하는 것은 그거죠. 자기 아들을 납치해서 결국 살해한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여자가 자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이 흔들리죠. 내가 그 참 너무 그 사람을 내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데 성경 말씀에는 용서하고 화해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저런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는 꼭 내가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보다도 그런 마음을 안고 그 사람을 면회 가죠. 그런데 면회 가서 그가 그 범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매우 충격적인 것은 그 범인은 말합니다. 나는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이 죄로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은 참 평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용서하느냐 마느냐를 갖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사람은 벌써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버려서 이 사람은 참을 수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되죠. 이 영화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용서란 말을 그토록 쉽게 말하는 데는 격렬한 경고입니다. 용서가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 이 용서를 통해서 희생당한 사람과 아파하는 사람들이 그 용서를 통해 겪는 그런 고통과 아픔도 있고 그 속에서 다가가지 못하고 다가가는 이런 갈등도 있고 그리고 용서받는 사람이 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그의 깊은 고백도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용서가 무슨 교리 문답처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실제로 그 용서를 해야 할 사람이 느끼는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례라는 신학자는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하나님이 사람들 몰래 용서할 수 있을까 상상이 가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들 몰래 용서하지 않는다. 엄청 멋진 말이죠. 하나님은 사람들 몰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혹은 이러이러한 관계 속에서 용서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용서하는 걸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가해자에게 내 미 용서해 줬다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오해하면 다윗이 그런 바세바를 범한 불의한 죄를 짓고 나서 기도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주님께만 범죄한 겁니까? 그는 우리야와 그리고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의 범죄한 자인데 어떻게 주님께만 오직 범죄했습니까? 자신의 죄에서 발뺌하고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용서받으려는 것일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손쉽게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마음은 죄와 용서의 문제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어떻게 찌르고 다가오고 우리의 삶을 뒤집고 그리고 네 죄와 불의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아픈 것인지를 통절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는 이웃에게 자기가 범죄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번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 눈앞에서 나는 악한 죄를 저질렀으니 주의 주님의 유죄 선고가 마땅할 뿐입니다. 주님의 유죄 선고는 옳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은 결코 회개 없는 용서를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자각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명백한 자각이 이 얘기에서 결정적이 중요한 거죠. 용서는 언제나 그 죄를 인정하고 자각하는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 챔보임에서 읽었던 책 가운데 한강이라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지금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1980년 광주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제 그 묘사한 그런 글인데요. 그때 이런 글 시가 있습니다. 공수부대의 간인한 학살을 겪은 한 노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의 언니는 나와 달라. 언니는 하나님도 믿고 인간도 믿으니까. 난 한 번도 언니에게 설득되지 않아서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본다는 신이란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서 주기도문조차 끝까지 소리내 읽을 수가 없어서 아마 이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아버지가 내 죄를 사할 거라니? 난 아무것도 용서하고 사함받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뭘 말하고 있냐 하면 용서란 말을 기독교인들은 너무 쉽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공수부대 잔인한 학살을 겪고 그의 이웃과 그의 가족이 고통당한 이런 사람에게 그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란 거죠. 그러므로 자비와 용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를 조롱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란 것은 어떤 관계의 진실이 앓고 있는 상처, 그렇죠? 그 관계의 진실이 앓고 있는 상처에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의 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지만 용서가 범죄를 호도하는 수단은 결코 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용서에서 예수님이 경고하라 그리고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주제는 또한 끝없는 용서입니다. 오늘 17장 3절과 4절은 그냥 읽으면 그렇습니다. 끝없이 용서하라. 용서하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용서를 잘못하면 죄를 대범하게 만들고 대담하게 만들고 죄 있는 죄를 지은 사람을 더 정당화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문제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용서란 것이 우리의 삶을 새로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그 책에 보면 제일 첫 앞에 부분이 장발장이 이제 그걸 하죠. 추록해서 그 주교의 집에 갔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주교는 항상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하루를 묵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그는 평생 처음으로 이런저런 대접을 받고 포도주도 먹고 아주 대접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가면서 그 집에 있는 이 주교가 유일하게 사치품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여섯 벌의 은식기가 있는데 요 식기를 딱 훔쳐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그 일하는 분하고 이제 자기의 은식기가 없어진 걸 보고 아마 이제 이 장발장이 훔쳐 들어간 것을 보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할머니하고 대화합니다. 그래, 그 은그릇이 원래 우리 것이었나? 이렇게 말하면서 있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결국 장발장은 경찰에 잡혀오죠. 그리고 말합니다. 주교에게 묻죠. 당신 주교님 이 은식기를 이 사람이 가져가는데 주교님 것이죠. 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죠. 그래 왜 가져왔죠? 내가 어제 다 줬는데 가져가시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장발장은 오래오래 울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또 흐느꼈다. 여자보다 더 연약하고 어린이보다 더 겁에 질려 울었다. 그 신부의 용서는 자기에 대한 최대의 공격이요 가장 무서운 타격이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것이 흔들렸다. 그리고 알다시피 장발장은 새롭게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용서란 것은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의 엄격한 잣대, 아 이것이 옳고 그름이란 이 엄격한 잣대를 침투하고 그게 틈을 내고 그러한 잣대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그 무엇이란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유례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을 시작합니다. 만약 어떤 법이 형벌과 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용서란 것은 예수의 말씀을 따른다면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마침점입니다. 그러나 또한 새로운 삶을 위한 자유의 부름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용서의 무죄 선언 앞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예수의 이 용서의 무죄 선언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그러한 일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첫째 선물은 죄를 용서함이고 그리고 용서를 통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전환하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죠. 다시 4절을 보시면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말을 잘 보면 이 일 너무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죠. 자, 어떤 사람이 용서를 왔는데 일곱 번 안 합시다. 오늘 한번 하고 또 죄를 지도 다음 날 또 용서한다 하고 또 일곱 번 했다. 이러면 이건 거의 뭐랄까요? 회개가 아니고 뭡니까? 이건 완전히 속임수죠. 여기에 넘어간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일곱 번 쏘가라는 말보다도 어쨌든 그렇게 일곱 번이라도 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에게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했지만 볼테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라 이건 그대의 직업이 아닌가 라고 조롱했다면 하나님의 용서의 얘기를 한 것은 하나님의 직업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8장 21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다.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언제나 새로운 창조의 일로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거 좀 더 많이 말하고 싶은데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국전쟁에 대해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과 박명림이라는 사람이 한국 전쟁에 대한 큰 책을 한번 제가 언젠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들의 아주 중요한 것이 한국 전쟁에 있었던 이 사이에 있었던 엄청난 적대감을 말하죠. 제가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적대감이 남과 북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책은 끝없이 우리에게 이걸 넘어서서 평화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용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용서의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저는 용서란 것은 단지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와 우리의 남과 북과 같은 이런 것을 용서란 이 관점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만 읽고 마치죠. 제가 좋아하는 이 블레이크의 시에는 이런 19절이 있죠. 학대받은 양은 전쟁을 일으키지만 백정의 칼은 용서한다. 그걸 한번 보십시오. 학대받은 양, 자기를 학대하는 자에 대해서 양은 학대받으면서 그 학대를 참을 수 없죠. 그래서 그는 전쟁을 이기고 싸움합니다. 싸워야죠. 학대받는다 해서 무조건 굴종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블레이크는 말합니다. 백정의 칼은 용서한다. 백정. 자기를 해하지만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칼에 대해서는 용서한다는 게 하나의 십규절인데 우리가 용서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을 향해 싸움과 용서는 하나의 얘기입니다. 언제나 용서하는 것과 언제나 싸우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은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제자들의 삶의 용서의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용서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많이 나오지만 언제나 무겁고 부담스럽고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내가 이 용서를 할 만큼 그렇게 많이 했는가? 지금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제 개인의 고백도 참 용서는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역시 마지막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호성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 그 시를 한 구절 읽어드리죠. 제목은 봄눈이 온 날 편지를 붙인다. 용서받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용서하지 못하는 자, 제 같은 사람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봄눈이 오는 날 편지를 붙인다. 용서할 수 없는 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며 사람들이 울면서 잠드는 밤, 한 사람의 마음을 용서하기 위하여 마지막 잎새 하나 땅 위에 떨어지고 또 한 사람의 마음을 용서하기 위하여 또 한 사람의 들력이 저물어 간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의 어깨 위에 기대어 날마다 위로받지 못하는 자의 눈물이여.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기 위하여 봄눈이 오는 날 편지를 붙인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참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죠.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라도 용서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를 조금씩이라도 확대해 보려는 삶, 그리고 용서하기 힘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큰 그리고 더 힘 있는 성령의 은총으로 다가오기를 기도할 뿐입니다.